일주일 차 340문답부터 344문답까지 보겠습니다. 성찬, 떡과 포도주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와 영적인 교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340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찬에 관하여 말해 봅시다. 먼저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그분의 살과 피와의 연합을 통해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였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세례는 중생의 표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죄 씻음과 거듭남, 중생의 표시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성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가운데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의식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유형적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장치로서 시청과 교제를 사용할 수 있는 개신교에서 시청과 교제를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왜 굳이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왜 굳이 가시적인 물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야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왜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이죠. 우리 중에 율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중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가시적인 은혜 상징 없이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왜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해야 되는가? 다른 교회 보니까 뭐 1년에 한 4차례만 하기도 하고 어떤 큰 교회들은 뭐 종교 영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뭐 성탄 예배라든지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외형적 의식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설교 드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나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견고하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셔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은혜 수단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것이 가져오는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왜 우리에게 사용하셨는가? 사실은 떡과 포도주는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과 살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찢기신 살은 생명의 떡이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생명의 음료라 알 수 있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중생의 표시라 그랬죠? 그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그냥 가만두면 알아서 자기가 밥 차려 먹고 잘 삽니까? 천만에 말이죠. 전적으로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생의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했다 그랬는데, 이 성찬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따뜻하게 차려놓은 이 밥상과 같아요. 물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식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 최고의 부모님, 최고의 양육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먹이면서, 내가 너희를 먹여서 너희는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치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놔놓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먹이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단순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거나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상징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중생을 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 끼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시적 수단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41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통해서는 자신의 몸을, 포도주를 통해서는 자신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갖는 특성도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며 생기 있게 하시는 것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가 육체적으로는 사람을 강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아 주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듯이 주님의 피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며 우리의 영적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중상한 신자는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첫째 생명은 보편적인 자연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육적인 생명이죠. 중생한 신자는 그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적인 생명은 어떻게 누리게 되죠? 어떻게 유지됩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유지되는 생명으로,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식이 공급되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없고 나중에는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생명이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삭과 같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상 가운데 생존하게 되어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일용할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매우 신비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찬 때 사용하신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름 아니라 떡과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찬 때 먹는 것을 수단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인생에 범죄할 때 어떤 시험에 넘어졌죠? 선옥과 금령을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이 먹는 시험에 넘어가 버렸죠.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먹는 것을 성찬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는가? 두 번째는 성찬의 전형이 구약에서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 자체가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예식이었죠.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이 성찬의 전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식인하는 사람처럼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임의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생존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무슨 상상이나 혹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실제로 음식을 씹어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시적으로 드러내신 것은 그것은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는데 떡으로만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안 먹어도 산다라는 말이 되는데 어떻게 안 먹어도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떡으로 삽니다. 그런 것처럼 몸이 떡을 먹음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우리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 떡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러면 포도주를 사용했는가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지요? 육체적으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원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그랬지요. 그런데 포도주 언제 먹습니까? 예, 즐거울 때 먹죠, 그죠? 여러분들도 때로 어디 가가지고 좋은 그 스테이크 요리를 먹을 때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먹거든요. 예, 저는 그거 먹습니다. 예,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달아놓고 제가 먹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늘도 아마 그 우리 변상동행자가 결혼해서 아마 떡을 준비한 것 같은데 잔치를 하면 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잔치를 하면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주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포도주가 이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원천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가장 가까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름 아니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얻게 되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표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성찬 시간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국 교회는 성찬 때 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까만 양복들을 이렇게 입고 오시고 되게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초상집 분위기 같은 이 하얀 보가 탁 덮여 있고 좀 그렇잖아요. 흰 장갑 이렇게 쫙 끼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드실 때, 식사하실 때 장갑 끼고 젓가락 지나는 분 계세요? 예. LA 갈비 뜯을 때 장갑 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잘 보시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옷을 뭐 까맣게 입는다든지 장갑을 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식사 시간인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장갑 끼고 막 하는 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가. 그래서 성찬식이 자꾸 이렇게 추도식이나 혹은 이 장례식 분위기로 가면 안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쁨의 잔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2문 이제 보겠습니다. 성찬이 참으로 주님의 몸과 피와 교제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보장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행하신 순종에 있으며, 이 순종은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것이 될수 없습니다. 정말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교제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시적 의를 덧입혀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그죠? 근데 그 의인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죄가 조금 있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의인은 의인인데 완성된 의인이 아니었죠. 만약에 완성된 의인이었다면 타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유혹받을 리가 있겠어요?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갔겠죠. 그래서 원시적 의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원시적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더듬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천국은 공의의 나라거든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가 아니면 갈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일이죠. 그다음 율법의 저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의가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보장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신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순종이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없다. 혹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근데 제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수 있죠? 제가 한 1조 정도 된다. 만약에 제가 1조 정도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천만 원씩은 다 그냥 입금을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죠? 조금 모자라네. 한 1억 정도라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처럼 그냥 이렇게 이체시키면 여러분의 것이 되잖아요. 마치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될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범했는가 하면 우리는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공의가 어떻게 전가되는가. 아담의 죄의 전가는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전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의 의는 절대로 그냥 자연인이 공급받을 수 없지요? 중생해야 되지요?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342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그 순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적인 효력과 유익이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생의 양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반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아도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43문에서 묻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과 우리가 화해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도달되어야 된다. 이 효력과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로 도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성찬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자가 누리는 생명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를 먹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되도록 그 중간에 매개체로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기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제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고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또 그분이 마치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참 깨닫는다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네, 칼뱅이 기독교 강요 사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칼뱅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사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런 말이죠.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고귀하고 높아 내 마음이 이해할 수도 또는 내 말로 선언할 수도 없는 비밀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기보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경험할 뿐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명쾌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당신에게 도달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진술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실체와 유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신비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선언할 수도 없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사실은 이해한다기보다 뭐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적인 유익과 효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343문이 그 대답이죠. 343문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오직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머리가 지체들과 갖는 그러한 불과 분리적인 연합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계셔서 이 결합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신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343문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성령께서는 그런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모든 준비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 편에서 그 유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제가 먹었죠, 그죠? 예. 혹시 독을 혹시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 먹죠. 그렇죠?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먹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먹어야 우리의 것이 되지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 버리면요. 음식과 내가 구분이 안 돼요. 그 음식과 내가 구분될 수 있나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버리죠. 그것이 그냥 나 자체가 되어버려요. 나와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실제적인 효력을 내가 덧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새 생명의 그 유익과 효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먹으면 힘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식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식 선언문을 잠시 읽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찬 예식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예식이다. 이것은 공허한 예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크고 놀랍다. 그런 사실을 그냥 회상하는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칼뱅이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풀어 설명했는가 하면 이런 비유를 썼어요. 여기 아무리 최고급 와인이 있고 정말 좋은 차가 있어도 이걸 바위에다가 부어버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흘러내려버리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설마 믿음으로 참여한다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컵을 거꾸로 이렇게 딱 엎어놓고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도 받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손과 영혼의 입술을 준비해야 되죠. 믿음을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깊이 참여해야 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도록 만드는 우리 편에서의 은혜의 수단적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 답해 보시면 그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인성으로서는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아니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것이지 그분이 바깥에 있기도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산소가 물에 없나요? 물에 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분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바깥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지체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머리와 몸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죠. 목을 죄송합니다만은 목이 떨어져 나가면 몸은 몸뚱아리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계셔서 그 연합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죠. 이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들이 있는데 그 예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효력이 대제사장에게만 발생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함께 다 발생하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다윗이 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룬 효력을 우리는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그것을 승기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을 다 죽였던 것이고 다윗이 승리한 전리품들을 자신들도 다 받았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있다가 다윗이 전쟁을 타러 나갔지만 전쟁은 물론 하지 않았죠.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죠. 쫓아가라 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200명이 남아있었어요. 연약한 사람을 남겨두고 전쟁을 해서 되찾아오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나누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단의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저 손 놓고 있는 저 사람. 저 사람들한테는 전리품을 나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전리품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인간 왕은 사람들로도 착취를 해내잖아요. 그게 사울이죠. 그렇죠? 착취해서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은 자신이 이룬 승리를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출전해서 전리품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출전해서 영적인 싸움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다윗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바로 그 효력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 믿음 필요하지만 그런 믿음만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유익이 다 내 것이 되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바깥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소통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하여 그가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기까지 진정한 연합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343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